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제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 지은 가운데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4일 사설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개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외 환경에서 사명과 임무를 잘 짊어지고 새 위협을 창조하려면 강력한 지도 핵심과 지도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이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합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구인 전국대표회의는 지난 22일 제20차 당대회 폐막일 당일 중국 공산당의 당헌에 해당하는 당장 개정안을 심의해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의 확립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출범하자 홍콩 증시가 24일 6% 이상 폭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항셍 지수는 전날보다 6.36% 떨어진 15,180.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 중국 위안화 가치도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예고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4일 중국의 3분기 국내 총 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 3.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로 42세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결정됐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이날 차기 보수당 대표 선거를 주관하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 1922 위원회에서 영국 보수당의 차기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습니다. 인도계 이민가정 출신인 수낙 전 장관은 이로써 비백인계로 최초로 영국 총리에 올랐습니다. 앞서 수낙 전 장관은 보수당 내 경선 경쟁자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보수당 내의 단일 후보로 경선에 나섰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23일 총리 출마 선언에서 영국은 위대한 나라이지만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지펀드 사장 출신이기도 한 수낙 전 장관은 치솟는 에너지 물가와 식량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영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1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외교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본다면 모두 수단을 고려하고 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징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며 푸틴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설치한 친러 정권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헤르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내에 4개의 점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상선 한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맞고 퇴각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은 북방 한계선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이 선박이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을 한 것으로 보고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장산군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 만충 구역으로 10발의 방산포탄을 사격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또다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나토와 한국이 사이버 방어와 비확산 등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우리군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이 선박이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보고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경 황해남도 장산고 일대에서 서해 NNL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고 이는 한국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도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 이를 시인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이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 분계선 2.5에서 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작전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 방어부대들의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때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5시 15분 해상 작전 발생 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롱연군 일대에서 사격방이 270도 방향으로 10발의 위협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 지상 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NN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또다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11년째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또다시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이후 이란과 북한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당시 결정에 따른 것이란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발표한 성명이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 고위험 국가에 대한 FATF의 대응 조치 촉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1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나토와 한국이 사이버 방어와 비확산 등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가 한국 대표부 설치를 승인한 것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꼽았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0일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돼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나토와 한국이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나토와 한국은 사이버 방어, 비확산, 대테러전 등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앞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누차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잔인한 폭력 대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규범과 가치에 근거한 국제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해야 한다며 따라서 나토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또 나토가 지난달 한국 대표부 설치를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나토와 한국 간 강력한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나토는 지난달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을 나토 한국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잠재적 적성국인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근 잇따라 한국산 무기와 방어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 방산 기업들과 K2 전차, K9 자주포, A50 경공격기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구매 조건 등을 담은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 방산 기업 한화 디펜스 간의 기본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은 천무를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은 천무가 나토의 동부전선, 즉 폴란드 동부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이는 폴란드 안보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자들이 폴란드나 나토 동맹의 어떤 나라도 침략할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괌에 전진 배치된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21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 항공기 4대가 보입니다. 앤더슨 기지 동쪽 지대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 야외 계류장에 대기 중인 이들 항공기는 바로 직전인 16일자 위성 사진에선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날 일제히 등장했습니다. 항공기의 외형이 B-1B 랜서의 두텁고 긴 동체와 닮았다는 점과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전날인 19일 B-1B 랜서의 괌 전개를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날 민간 위성에 포착된 항공기도 B-1B 랜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 사령부 공보실은 BOA에 사우스 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가 일상적인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B-1B 랜서가 언제까지 괌에 머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적 또는 경쟁자의 모든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지, 저지, 지배하는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됐다면서도 폭격기 기동부대 활동은 일상적이며 어느 한 국가나 위협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괌 전개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잠재적 도발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t's not uncommon for us to have bomber task forces which conduct operations around the world again for two.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보유한 폭격기 기동 부대가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라면서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든 국제적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B-1B 전략폭격기 괌 전개는 잠재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군은 24일부터 27일까지 서해에서 육군과 공군, 해양경찰, 미군전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도발에 대비해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실기동 훈련입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동원됩니다.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와 미 공군의 A-10 등도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한 연합전력은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고속 침투하는 적의 공기 부양정 등을 신속하게 경멸하는 훈련과 국지도발 대응 등을 훈련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위성은 앞으로 3국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지난 20일 미한일 3국 연합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한일 3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국방장관들이 올해 6월 회담에서 공동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방위성과 자위대는 앞으로도 계속 3국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3국 협력이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야당 대표가 미한일 연합훈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선 방위성이 논평할 입장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3국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한일 3국의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칭했습니다. 한편 방위성 당국자는 최근 미한일 연합훈련이 동해가 아닌 일본 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 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정부는 전 제외공관, 동북아 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화에 동해 표기 관련 오류 시정 및 국제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지난달 26일에서 29일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 장소를 동해와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훈련에서는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이달 6일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 그리고 8일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 수역으로 기재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전입니다.
북핵 협상과 해법 마련에 깊이 관여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방송된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정권 교체와 핵시설 파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합의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에 계속 협박당하는 대신 미국 정부에서 이미 논의된 적이 있는 정권교체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와 안티판다 케네기 재단 선임연구원은 핵 사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 비핵화 과정 중간에 군축 협상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여석자 판다 선임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협상을 거부하며 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 그가 리비아 모델을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김정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시나요?
Well, it was President Trump's policy that he carried out in Hanoi that resulted, I think, quite.
북한과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은 옳았고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친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북한과 30년을 협상했습니다. 북한은 가시적인 경제적 혜택을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익만 챙기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권이 아닙니다. 외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며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No, and let's be clear. The people today who are saying we've got to give up North Korea.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이제 포기하자.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를 얻을 것이고 우리는 비핵화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30년 동안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말고 북한과 협상하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한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제 와서 수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여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교 말고 우리에게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Well, there are two principal options and one possible option.
두 가지 주요 선택지와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습 공산주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대체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란보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선 정권교체가 더 쉽다고 봅니다.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이 해결될 것입니다. 1945년 궁여 지책이었던 일시적인 남북 분할 당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 국가들에 의해 절대 협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의 관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할 독특한 능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국가인 채 하도록 놔뒀습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의 대리자고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습니까?
Well, certain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regime change in a lot of different places over the years. You know, if you look at what
정권 교체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년간 여러 다른 곳에서도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권 교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반드시 외부 개입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폭정 속에 살길 원치 않는 북한 주민들은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분명히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 건가요?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I've participated in some of them. Others have participated in others.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나도 일부 논의에 직접 참여했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죠. 불량 국가가 가장 끔찍한 무기로 한국, 일본, 미국을 협박하려는 상황에서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핵 공격으로부터 무모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해야 할까요?
Well, I don't see any reason why we should not consider deploying tactical weapons to South Korea. I don't.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이나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일 자체 핵 무장론자들은 미국이 북중 위협으로부터 이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1945년부터 존재해온 핵 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엔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그리고 안킷 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 석좌님, 북한은 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고 핵과 미사일 역량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한과 군축 협상을 벌여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Well, I've argued in, you know, in an upcoming Brookings report tha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open to arms.
브루킹스 연구소가 곧 발표할 보고서에서 나는 미국이 군축 협상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은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종 목표를 파악하기 전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군축 협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핵 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받아들이기 전에 북한이 성실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먼저 봐야 하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비핵화 과정 속에 군축을 중간 단계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우선 북한이 성실하게 협상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So I think we need to recognize that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our allies in Northeast Asia, I do sincerely.
미국과 동북아의 동맹들엔 북한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북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울과 워싱턴, 도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도시 중 한 곳에 대한 핵 공격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 당시 군축이 유익하다는 인식이 있었죠. 군축은 우방국이 아닌 적들과 하는 것입니다. 양측이 모두 생존하려는 이해관계가 겹치니까요. 따라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잡고 우리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이 소련이나 러시아와 협상한 공식적인 군축 협상이 아니라도 위험 감소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독자적 조치도 많습니다. 군사태세를 조정하거나 공존 의사를 북한에 알리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독자적 조치도 많습니다. 군사태세를 조정하거나 공존 의사를 북한에 알리는 것이죠.
여석자님, 우리는 북한과 30년을 협상했습니다. 협상에 있어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셨는데요. 북한이 군축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목표인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Yeah, that's a really excellent question that many people do not have an answer to right now. But right now we're in a
중요한 질문이고 누구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는 1년의 도발 사이클 안에 있고 미사일 시험 발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7차 실험은 이제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이고 북한의 행보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국경을 다시 열 것인지 봐야 합니다. 그 뒤엔 북한이 과연 손을 내밀지, 협상에 돌아올지, 도발 주기를 끝내기 위해 뭘 제안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다시 북한의 행동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을 형편없는 선택지밖에 없는 나라로 부르는 것처럼요. 지금으로서는 지켜보는 게 최선의 방도입니다.
판다 연구원님, 북한은 지난 30년간 협상하는 내내 핵무기를 고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Quite possible it would. Arms control again is not an act of altruism. It's something we would seek to verify.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군축은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검증해야 하는 문제죠. 나는 북한과의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만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방침이 크게 변했다고 봅니다. 나는 2017년 이전부터 북한과의 군축 혹은 위험 감소 협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를 유지하려 했다면 결과는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예 조치가 무너지는 바람에 북한 미사일 역량이 진전되고 미국과 동맹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건 많은 경우 상당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 엔진을 시험하면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도 우주에서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걸릴 비핵화까지의 긴 여정을 검증 가능한 위험 감축과 군축 순으로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여석자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One of the dangers of South Korea acquiring their own nuclear capabilities is that it would
한국이 핵 역량을 갖추면 역내 핵 확산을 촉발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폭탄을 가지면 일본도 원할 것이고 중국도 반응하겠죠. 여기에서는 이란과 같은 나라가 반응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폭탄을 가지면 나도 갖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영내와 한반도 안보가 악화된다는 데 판다 연구원과 나는 동의합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데 모종의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판다 연구원님, 국제사회는 결국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Well, I mean, the three examples you cited were all outsid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is the cornerstone of the Non-Proliferation.
그 세 나라는 모두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회원국이고 핵무기 추구 능력을 영구히 포기했죠. 물론 NPT에는 한국이 국익에 대한 위협을 인용할 수 있는 탈퇴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조항을 행사한 나라는 오직 북한뿐입니다. 2003년 NPT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이 처한 국가 안보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은 매우 살벌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며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는 적을 상대하고 있죠. 하지만 핵무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북한을 핵무기로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냉전 시대 유럽과 다릅니다. 나토는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의 열쇠였고 미국은 이를 상쇄하려고 서독에 핵무기를 배치했죠.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 강력하고 결정적인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점하며 북한 핵무기도 이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남쪽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한국의 억지력은 한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석자님,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70년대 초 한국의 핵 개발을 우려했고 이를 중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야욕을 벌이도록 똑같이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Well, the levers for pressure are a lot different because South Korea is an ally, so I think there are more ways.
압박점이 매우 다릅니다. 동맹인 한국엔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돌이키도록 요구할 방법이 많습니다. 북한엔 이런 압박이 안 통합니다. 제재를 시도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이행 없이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는 공식 외교 관계도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북한엔 핵무기 개발을 되돌리라고 압박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ully agree. I think it's much easier to coerce one's allies to not take a path down a road that we really don't want.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 같은 적보다 동맹국의 잘못된 길을 택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 합류에 관심이 없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배척한다는 채찍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와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안키판다 케네기 재단 선임연구원과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핵무기 소형화 등 모든 무기 성능시험을 위한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현재 한반도 등 역내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and political people are saying that North Korea is ready to test.
올브라이트 소장은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3번과 4번 갱도와 관련한 최근 정황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미한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당대회 폐막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 훨씬 더 자유로운 입장이 됐다며 과거에는 이런 회의들이 협상이나 양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국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동맹 강화에 다시 전념하는 등 북한에 맞서는 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현재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완료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 시점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전술 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한 북한의 야심찬 핵무기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은 아마도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모두 실험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열핵폭탄 무기 개발 등을 위해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it's a high yield test, 100, 150 kilotons or more, that they're working on developing a two-stage thermonuclear weapon.
100에서 150킬로톤이나 그 이상의 고위력 실험이라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핵 폭탄을 개발하는 것이며 무기를 실제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목표 지점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10에서 40킬로톤 정도의 저위력 실험의 목적은 전술핵이나 전략무기 실험일 수 있다며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한 이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서는 보고서를 통해 풍계리핵 실험장 3번 갱도에 특별한 동향이 없으며 4번 갱도 진입로 공사는 중단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예측한 것처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모두 마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다른 곳에서 그런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한국 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한국에 이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유엔 부대에서 남북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북 방송까지 비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연일 미국과 한국 등을 비난했던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이 이번엔 제4위원회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를 겨냥했습니다.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는 20일 정보를 주제로 한 토의를 진행했는데 김 서기관은 유엔사 관련 정보가 담긴 유엔 안내책자, 유엔 핸드북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My delegation hold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ay due attention to and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김 서기관은 북한 대표단은 매년 갱신돼 발간되는 유엔 핸드북이 한국에 있는 유엔사를 마치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이해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이름이 남용되고 있을 뿐 유엔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직 유엔 고위 관리들이 유엔사가 유엔의 부속 기관이 아니고 예산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엔 측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핸드북의 안보리 소개 항목에 약 두 페이지에 걸쳐 소개돼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지원한 미국의 지휘 아래 있는 국제 조직으로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18개 회원국 명단, 연락처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유엔사를 문제 삼고 해체를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서기관은 2018년 법률을 다루는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를 몬스터 라이크, 즉 괴물에 비유하며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분위기에 맞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앞선 주장처럼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의 고위 인사들이 실제로 한국 내 유엔사가 유엔 산하 조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 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공식 조직입니다. 실제로 2018년 캐나다 군 출신인 웨인 에어 당시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해체는 창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날 김 서기관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김지황 참사관은 반박권을 요청해 북한 대표단의 발언은 허위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The comment made by the DPRK delegation contains false information, and all delegation would like to correct it.
그러면서 유엔 핸드북은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 직무 수행을 위해 한국 내 유엔사를 공식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핸드북의 유엔사 관련 정보는 이런 사실에 기초하는 만큼 유엔사가 불법으로 창설되고 유엔 핸드북에 왜곡된 내용이 실려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도 이 같은 한국의 주장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는데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 command is a ghost-like entity, which is nothing more than an illegal tool from its inception.
김석이관은 유엔사는 처음부터 불법 도구에 지나지 않는 유령 같은 조직이라면서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미국이 유엔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유엔 회원국 모두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침략을 시작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참서관은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아는 만큼 한국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놓고 논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1950년 당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인철 서기관은 2차 반박권을 요청해 한국 대표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며 유엔사가 유엔 산하기구도 유엔의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김 서기관은 미국의 대북 방송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을 사례로 든 뒤 부패한 서구 문화를 퍼뜨리고 다른 나라의 사상과 문화, 전통, 관습을 모독하고 비방한다며 미국의 이런 행위는 주권 존중과 평등, 내정 불간섭 원칙을 규정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크게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 방송을 비롯한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앞서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수석 부차관보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며 대북 정보 전달은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딴 무력시기 뒤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만경대 혁명학원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아 사상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딴 무력 시위 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이어 12일에는 평양의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흘 뒤인 16일 만경대 혁명학원을 다시 방문했고 이튿날에는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 패턴 변화 배경에 중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16일 베이징에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린 만큼 일단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내부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상교육입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만경대 혁명학원 기념행사에서 당에서 가장 탐해하고 비당적이고 비혁명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바늘끝만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만경대 혁명학원 방문에는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는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태도, 무책임성과 보신주의, 형식주의, 제도주의, 관료주의, 부정부패와 요령주의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사상교육을 사회균열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비사회주의 행태가 상당히 커지고 정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의 노래나 드라마를 보는 행위 그리고 부정부패를 비사회주의로 간주해 처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위원장이 직접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한 것은 이 문제가 당 간부들에게까지 확산됐다는 뜻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2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간부들이 사실 그 조금 그래도 1, 2 투충 아닙니까? 뭐 대학 졸업 정도 이상의 그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현재와 지난 시기에 김정은 정권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했던 정책들이 불합리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식량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만경대 혁명학원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띕니다. 삐쩍 마른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 살찐 김 위원장이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인과 보안원 등 유공자 자녀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인 만경대 혁명학원의 식량 사정이 이 정도라면 일반 학교는 더 심할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는 북한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00년도입니다. 노동신문은 최근 5개년 계획의 목표란 제목의 기사에서 당 8차 대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말에 2020년 수준보다 국내 총생산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 이상 장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총생산을 2020년에 비해 1.4배 증가시키려면 경제가 매년 7%가량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연 7%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 제재 이전에도 7% 성장한 적이 없는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can get the productivity growth that would be necessary.
장마당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북중 화물 열차는 지난 9월 26일 재개돼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의약품과 식량, 건자재 등이 북한에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럭을 통한 물자 반입이 안 되면 장마당은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안 가질 때보다는 조금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금 신의주 쪽에서 화물열차 다니는 것만 다 내가지고 안 되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10일 방역전 승리를 선언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를 기해 북한 주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일 평양에서는 국제 노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TV를 보면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대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거리 두기를 한 상태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평양과 지방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9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심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입니다.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두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미 압박에 나선 김 위원장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핵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18일 서울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특정한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can't predict, but every indication is that that is the direction.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의 거센 외교적, 군사적 압박에 직면할 공산이 큽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보리 관련 안보리가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 북한의 사태 양호관계로 사실상 식물인간이 됐기 때문에 제재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정치적 카드를 썼을 때 이게 북한이 원하는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한미의 초강력 대응에 직면할지 이 불확실성이 사실은 북한이 들려간 거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연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아니면 한반도 긴장화의 길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를 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도, 낮 15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2도, 낮 15도, 구성 아침 0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12도, 강계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희천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15도, 개성 아침 2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5도, 신계 아침 0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6도, 낮 15도, 장전 아침 7도, 낮 14도, 평강 아침 1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3도, 낮 15도, 장진 아침 2도, 낮 12도, 김책 아침 3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4도, 낮 10도, 김영권 아침 영하 7도, 낮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9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10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휴를 확정 지은 가운데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4일 사설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개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외 환경에서 사명과 임무를 잘 짊어지고 새 위협을 창조하려면 강력한 지도 핵심과 지도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이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의 확립을 뜻합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구인 전국대표대회는 지난 22일 제20차 당대회 폐막일 당일 중국 공산당의 당원에 해당하는 당장 개정원을 심의해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출범하자 홍콩 증시가 24일 6% 이상 폭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전날보다 6.36% 떨어진 15,180.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 중국 위안화 가치도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예고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4일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 3.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차기 총리로 42세의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결정됐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이날 차기 보수당 대표 선거를 주관하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위원회에서 영국 보수당의 차기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습니다. 인도계 이민가정 출신인 수낙 전 장관은 이로써 비백인계 최초로 영국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서 수낙 전 장관은 보수당 내의 경선 경쟁자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보수당 내의 단일 후보로 경선에 나섰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23일 총리 출마 선언에서 영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지펀드 사장 출신이기도 한 수낙 전 장관은 치솟는 에너지 물가와 식량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영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1일 카트린 코로나 프랑스 외무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외교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본다면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징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며 푸틴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설치한 칠러 정권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2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헤르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내에 4개의 점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무콜라이우에 24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아파트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한국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은 북방 한계선의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이 선박이 단순 월선이 아니라 침범한 것으로 보고 그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0월 25일 VOA 새벽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